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기쁜 성탄절 아침입니다. 이렇게 얼굴이 다 이렇게 굳어 계십니다. 기쁜 성탄절 아침입니다.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기쁜 성탄입니다. 우리 지하 예배실도 또 우리 선교관도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탄절은 정말 기쁜 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아니 어쩌면 세상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좀 잘못 알고 있겠죠. 이 성탄절은 정말 기쁜 날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난 날입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기뻐하고 노래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하여서 그리 많지 않은 증언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조금 다르게 예수님의 탄생을 묘사하고 있죠.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기 예수께 가서 경배드리는 장면이 마태복음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에는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장면으로 그렇게 묘사됩니다. 천사들이 들에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목자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곳에 갔더니 말 구유 위에 놓이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분께 경배를 드렸다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아마 여러분도 종종 그런 생각이 드셨겠습니다만은 저도 어느 날 누가복음을 읽어 내려가다가 구유라고 하는 단어에 마음이 섰습니다. 이 구유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일까? 왜 이 단어가 이곳에 있을까 하는 생각에 잠겼던 적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구유일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말이 좋아서 구유이지 언뜻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 어떤 곳에 놓인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만은 또 한국말을 잘 알지 못하고 또 어린 아이들은 구유 그러면 굉장히 좋은 곳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만은 구유라고 하는 말은 먹이통이죠. 여물통입니다. 짐승들이 먹는 먹이통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놓이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그런 표현일 터인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표현일 터인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에 잠겼던 적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생각이 드는 것은 예수님의 겸비하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도 이유일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예수님의 겸비하심을 이야기하려고 하였다면 굳이 구유라고 하는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마구간에 오셨다라는 말씀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예수님은 겸비하신 예수님으로 그렇게 표현될 수 있지 않을까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구유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표적이다, 이것이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표적이란 말씀입니까?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는 것, 그것이 표적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린 아기 예수를 표적이 되게 하기 위해서, 표징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말 구유에 누이셨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한 의도를 가진 행동이고 사건이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를 위한 사건이고 어떠한 의미를 가진 사건일까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우선 1차적으로는 목자들에게 주시는 표지, 표징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목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시는 표적입니다. 태어난 아이가 많이 있었을 터이니까, 구유에 누이는 아기는 드물었을 터이니까 목자들이 찾아갔을 때 쉽게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아마도 천사들은 그런 의미에서 목자들에게 이제 너희가 가서 만나게 될 터인데, 아이를 보게 될 터인데 그 아이가 구유에 누인 것을 보게 된다면 그가 바로 구세주인 것을 알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표적은 목자들만을 위한 표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오고 오는 세대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표적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 속에 이 구유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를 집어넣으셨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말과 소가 먹는 음식을 담는 곳입니다. 여물통입니다. 먹이통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먹이통에 예수님께서 누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짐승들이 먹는 그 먹이의 자리에, 먹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누우셨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외아들이십니다. 정말 황금으로 싸서 모셔도 적합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귀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말 구유 위에, 그들의 먹이통 위에 놓으셨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이 먹고 먹이는 먹이의 사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먹이 사슬을 깊이 생각해 본다면 나귀가 먹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그냥 풀이고 초식이 아니겠습니까? 그 위에 육식동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자가 있을 것이고 또 그 밑에 또 다른 동물들이 있을 것이고 그 밑에 또 다른 동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맹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밑으로 약육 강식의 도표를 따라서 그렇게 내려가다 보면 맨 아래에 있는 동물이 나귀이고 말이고 소일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주인이 주는 것을 먹으면서 초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동물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귀들이 먹는 여물통 위에, 소들이 먹는 여물통 위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의 먹이통에 누이심으로써 친히 자기 자신이 모든 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연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그렇게 약한 자들에게까지도 예수님은 먹잇감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그 말구유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강자의 논리, 지배의 논리가 아니라 약자의 논리, 먹잇감의 논리로 자기 자신의 자리를 매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구유 위에 누이심으로써 가장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부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부자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부자들만을 위해서 오셨다면 어쩌면 황실과 같은 곳에 나셨어도 괜찮았을 것입니다. 높은 사람들과 그들만을 위해서 오셨다면 그만한 자리에 오셨어도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자들의 먹는 먹이통에 아래서 그들의 먹잇감으로 예수님은 자기 자리를 삼으셨습니다. 가난한 자와 가장 낮은 자 그들과 함께 해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물통 여러분 저는 경험이 많진 않습니다만은 그것을 경험하신 분들은 꽤 계실 것입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닦아도 사실은 더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먹이통이 아니겠습니까? 남는 것들이 있었을 것이고 아마 또 나름대로 붙어있는 것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러운 것이 그의 먹이통 아니겠습니까? 냄새는 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런저런 냄새로 가득 차서 아무리 빡빡 닦아도 아마 냄새가 배어있는 그와 같은 그런 먹이통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자기의 자리를 잡으셨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 구유 위에 누이셨다는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은 먹히러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을 먹히는 존재로 오셨다라고 자기 자신을 정체성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주러 오셨다. 기버로서 주기 위해서 오셨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말구유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낮고 연약한 자들에게까지 자기 자신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사실을 나귀의 먹이통 아래 자기 자신을 두심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안도현 시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이시죠. 찬밥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그 시를 가지고 한보리라는 분이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데 어느 날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우연히 노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을이 되면 찬밥은 쓸쓸하다. 찬밥을 먹는 사람도 쓸쓸하다. 이 세상에서 나는 찬밥이었다. 사랑하는 이여 낙엽이 지는 날 그대의 저녁 밥상 위에 나는 김 나는 뜨끈한 국밥이 되고 싶다. 이 글을 통해 보아도 알 수 있고 또 우리들의 삶을 통해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는 밥이 되는 사람이 있고 또 밥을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찬밥과 같은 신세의 삶을 살아가는 이가 있고 또 밥처럼 먹히는 존재가 있고 또 더운 밥을 먹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먹히는 사람이 있고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먹히고 먹히는 사람 또 그 밑에 먹히는 사람 그 밑에 있는 사람 그 밑에 있는 존재 그 밑에 나약한 존재 그들의 사슬을 하나하나 그 밑으로 내려가셔서 가장 낮은 곳에 자기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먹잇감이 되리라. 너희는 나를 먹어라. 말구유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또 다른 의미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누이신 모습을 보면서 찬송하고 또 영광을 돌리는 장면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임하신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저 예수님의 오심 그 자체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본다면 말구유에 누이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는 천사들의 노래입니다. 우선 여기에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씀 속에서 무엇이 과연 영광인지를 말구유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곳에 내려왔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곳에 내려왔는데 말구유 위에 누이셨습니다. 이것이 영광입니까? 수치입니까? 여러분 왕이 있습니다. 어떤 왕의 아들이 있습니다. 왕자가 있습니다. 왕자가 태어났는데 그 왕자가 어느 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느 짐승들이 먹는 먹이통 위에 놓여졌습니다. 이것이 왕에게는 수치겠습니까? 영광이겠습니까? 아마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영광이라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영광스럽다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영광이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낮고 낮은 곳에 두실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일이기에,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일이기에 이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일이요,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지나가다가 어린아이를 보고 아이와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면 그것도 화제가 될 것입니다. 교황이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들 앞에 서서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의 발에 입맞춤을 한다면 토픽감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도리어 교황에게 도리어 영광이 되고 그리고 대통령에게 영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자기의 아들을 낮고 낮은 곳에 두시는 하나님, 그분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진정한 영광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영광은 내 스스로 차지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람을 밀치고 올라가는 데서 영광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영광은 밑으로 밑으로 내려갈 때 진정한 영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온 세계가 기뻐하는 영광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 속에 나타나는 영광스러움은 하나님의 겸비하심과 그리고 아들을 낮추시는 데 있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의 노래는 또 다른 한 가지를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평화입니다. 무엇이 평화입니까? 어디에서부터 평화가 오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규칙과 사회적인 원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원리들은 나름의 누가 먹을 것인지 누가 적게 먹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있습니다. 누가 어느 정도 먹을 것인지,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더 크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밖에 먹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는 그것을 만들어가고 규정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평화는 어떤 것입니까? 그렇게 결정된 사회적인 원리를 그대로 다툼 없이 지켜나가도록 만드는 힘,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때로 평화라고 부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혼란스럽지 않게 만드는 것, 힘을 가지고 지배하는 것, 힘을 가지고 통제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때로 사람들은 평화라고 말합니다. 강자의 논리로서 평화를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구유에 누이심으로써 진정한 평화가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자의 논리가 아니라 누군가가 스스로 약한 자가 되어 스스로 먹잇감의 자리에 놓이게 될 때 진정한 평화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그 힘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때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평화는 도래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이 먹잇감이 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약하디 약한 자로 말없이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평화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기 예수께서 구유에 누이셨다는 성경의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나귀의 먹이통에 누우셔서 모든 강자들의 먹잇감으로 내어주신 바 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진정한 평화의 길이 있고 진정한 영광을 얻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천사들은 노래합니다. 평화를 노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강자들의 포효 소리가 더욱 크게 들리는 요즘에, 힘이 있어야 함을 절실히 느끼는 요즘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누웠던 구유를 향하여 시선을 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 진정한 평화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우리 주님은 구유를 보라고, 말구유를 보라고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구유가 표적이 된다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것은 약속의 성취로서의 구유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조금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유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 있는 한 정점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먹는 존재입니다. 독일의 유물론 철학자 포에르바하가 말한 것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인간의 본질은 그가 먹는 그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인간 창조의 이야기를 보면 인간은 무엇보다도 먹어야 하는 존재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을 처음 축복하셨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말씀과 더불어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먹는 축복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알렉산더 슈메만은 이러한 인간의 현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살기 위해서 먹어야 하는 존재다. 즉 인간은 세상을 자신의 몸속에 받아들여 그것을 자기 자신으로 자신의 살과 피로 변모시켜야 하는 존재다. 인간은 정말로 그가 먹는 그것이다. 그리고 온 세상은 인간을 위해 차려진 하나의 거대한 잔치상이다. 창조와 더불어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인간에게 먹을 것을 풍족하게 마련하여 주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된 수많은 먹을거리들이 있었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가 당연히 있었고 그리고 모든 것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하나만은 먹지 못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의 식탁에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나누어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먹으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에게 차려진 거대한 식탁이었습니다. 영원한 식탁이었습니다. 풍요로운 식탁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성하게 차려놓으셨던 그 식탁에서 그만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음껏 먹을 수 있고 풍성히 먹을 수 있었고 영원히 먹을 수 있었던 그 거대한 식탁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이후로 저주받은 땅에서 땅을 파고 노동을 하여야만 먹을 수 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에 대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한 이러한 형벌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인간들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먹을 것을 걱정하고 먹을 것을 위하여 일해야 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먹을 것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인간의 역사는 자신의 식탁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자신의 식탁을 풍성하게 하기 위한 전투가 이곳저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영토를 넓히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그리고 힘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 자신의 식탁을 풍성하게 하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약육 강식의 원리가 된 인간의 세상 속에서 피조물의 세상에서 그만 약육 강식의 원리가 판을 치게 된 것입니다. 힘 있는 자가 좋은 것을 먹고 높이 있는 자가 마음껏 먹고 낮은 곳에 있는 자는 던져진 것을 먹고 약한 자는 도리어 먹히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원리요 그리고 원칙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악된 세상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계획하신 것은 그러한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식탁을 앞에 두고 아비 규환과 같은 투쟁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과 후손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돌보시며 그들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식탁을 그들에게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이 바로 그 식탁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께서 선택된 백성들에게 주시는 풍성한 식탁의 비전이고 은유입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을 비롯하여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사무엘과 다니엘,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사야와 예레미야 같은 모든 선지자들,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실 그 풍성한 식탁이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꿈꾸며 기다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불리는 이 땅을 지키면서 그곳에서 식탁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얻은 식탁은 그 말처럼 풍성한 식탁은 아니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식탁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차려주실 그 풍성한 식탁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가나안 땅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풍성한 식탁은 도대체 언제 주신다는 말씀인가? 가나안 땅이라는 이곳에서 끊임없이 살아내고 지탱하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풍성한 식탁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름은 그러하였으나 아직 오지 않았던 미래였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떡집, 양식이 풍부한 곳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역시 아직 오지 않은 미래였습니다. 그 땅은 언젠가 풍성한 식탁으로 채워질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피조물의 탄식과 더불어서 그 땅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별이 빛나던 밤에, 목자들이 양을 치던 어느 날 밤에 베들레헴 동네에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늘의 식탁이 차려지게 됩니다. 마구간에서 말구유 위에서 바로 그 식탁이 열렸습니다. 이 세상이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하였고 이 땅의 백성들이 고대하였지만 영원한 나라의 잔치상을 기대했지만 보지 못했던 상이었습니다. 영원한 나라의 잔치상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구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유의 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이 세상이 먹어보지 못한 생명의 양식을 이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양식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양식,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을 그곳에서 펼쳐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식탁이 열리는 자리가 바로 말구유입니다. 먼 훗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식탁이 바로 주님의 말구유입니다. 아기 예수께서 놓이신 바로 그 자리, 먹이통의 자리, 식탁의 자리, 그 자리에서 이미 우리 아기 예수님은 영원한 자신의 생명을 모든 인류에게 나누어 주실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 51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 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말구유 꼭 기억하십시다.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말씀들을 말구유라는 이름 안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생명의 식탁을 열어주시는 그 자리, 하늘나라의 잔치를 열어주시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구유 앞에서 어린 예수, 아기 예수를 우리 안에 모시며 생명을 모실 수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기쁨으로 경배합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 우리에게 큰 식탁을 베푸시고 생명의 양식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구간의 구유를 보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범을 따라 낮은 곳 연약한 이들과 함께하며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